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31절 두 절만 오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0, 31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종이 되겠다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위 말하는 그 서원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한 가지 그 바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라기보다는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소원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되면 목회자가 되면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겠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겠지 라는 소망, 라는 어떤 그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래봬도 목사 안수 받은 지는 12년 차입니다. 예,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도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야, 믿음 붙들고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게 만만치 않구나. 목사라 해도 늘 성경을 곁에 두고 연구한다 합시고 공부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야, 이거 믿음 붙들고 세상 감당하며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게 볼 때에 목회자도 그런데 평신도인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그 모든 대한민국의 목회자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뭐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닙니다. 저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믿음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해할 때에 굉장히 우리가 처한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삶의 여건이 우리의 믿음을 대단히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성경이,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의 그 믿음은 상당히 여건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믿음을 꺾지 못하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정도의 수준에서의 믿음 생활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늘 기도하는 문제도 그렇고 사람과 인간관계도 그렇고 좋을 때는 참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흥이 나고 즐겁다가도 뭔가 이 일이 부딪히고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더디고 또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굉장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일단 제일 먼저 자책을 해요.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이죠. 이 믿음의 문제는 삶의 그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게 이제 좋은 여건이든 나쁜 여건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여건이면 참 좋겠죠. 그러나 모든 삶이 좋은 여건이라 하여서 거기서 또 믿음을 발견한다는 것도 늘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형통하게 사는 사람이 믿음 생활 그럼 다 잘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잖아요.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땀 흘림의 결과를 기대하죠.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생각할 때에 믿음의 영역을 우리의 이해와 생각의 범위 밖에 있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 같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되어 왔고, 이제 이런 영역 안에서는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 영역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의 단계라든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역, 이 부분에서만 또 믿음을 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믿음은 전 영역에 동반됩니다.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서 거기에 대한 마땅한 열매가 맺혀질 것은 마땅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농부가 갖는 믿음이에요. 물론 농부가 열심히 땀 흘리지 않고 소출을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영역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존귀히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매니지 할 수 있는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담쌓고 살다가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이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 물론 거기서 출발해요. 거기서 출발했다가 더 깊게 성경이 초대하는 그 믿음의 그 능력들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한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딱 한 번쯤이라도 꼭 경험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서 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손에 딱 잡혀서 아 하나님 이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우리의 삶 전체를 동원해서도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어렴풋이 어렴풋이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는 그 과정이 대단히 고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면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삶의 전 영역을 통틀어서 동원해야만 비로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만큼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는 이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그럴 때 참 믿음을 정의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가 그의 삶을 보면은 대단히 고난과 핍박과 그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수건만 얹어도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었고, 그의 치유의 능력도 있었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있었고, 굉장히 그 초월적인 영역에서의 능력도 행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심지어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그런 경험도 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믿음을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내 삶에서 뭔가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야 아,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정의하려고 해요. 능력, 기적, 응답, 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게 믿음을 확인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 시종일관 그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또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 그가 형통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자유인이든 인이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을 목표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갈등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개척했던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성령의 어떤 능력과 은사를 체험했다 하여 바울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걸 브레이크를 거니까 바울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0장 10절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수요일 예전에 고린도 전서만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신약성 296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네, 잠깐만 아직 책장 넘기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요. 10장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 편지를 받아보면 그 편지에는 능력과 어떤 믿음의 기계가 보이는데 이렇게 육체로 대하다 보면 바울처럼 연약하고 비실비실거리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거기 보면 말도 시원치 않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수사하게 능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말이 어눌을 한 것처럼 시원치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죠.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놀라운 막 병자도 고치고 그런 능력을 행했지만 그의 예수 만나고 그의 나머지 예수 만난 이후에부터 그의 모든 인생의 삶은 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그 10장 여러분이 펴고 있는 그 10장 그 다음에 12장을 한번 가볼까요? 12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그 8절에 보면은 세 번 죽게 간구했다. 이 세 번은 뭐 학자마다 이견이 있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기도입니다. 금식을 동반했던지 아무튼 이 자기의 질병, 이 육체의 가시 그게 무엇인지 그것도 또 이견이 있겠지만 아무튼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인데 사단의 사자입니다. 사단의 사자. 뭔가 자기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목소리를 전하는 그런 목소리의 유혹을 받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 그 질병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떠나게 해주시라고 주님께 세 번 기도했지만 그 응답이 뭐였냐면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한마디로 네 충분한 은혜 받아서 그냥 살아. 그냥 살아예요. 그것이 너를 더 능력 있게 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어떤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아파요 누가. 간절히 기도해요. 금식도 하고 모든 성도들이 한심해서 또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였냐면 그 질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중에 대부분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또 그 대상자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고쳐주면 더 건강하게 주의 사역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그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바울의 반응이 뭐였냐면 바울의 반응이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은 다 같이 읽어. 12장 9절, 9절의 중반 부분 있죠.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복주시는 것이 참 우리의 자랑인데 도리어 그렇지 않는 것이 기쁨이 되고 사람 앞에 자랑거리가 된대요. 여러분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더라 하면서 막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자랑하신 성도 봤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다라면서 감사하며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함 속에 자기가 약할 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삶을. 여러분의 고단한 삶이 그것이 불평거리가 되지 않으면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고단한 삶은 나에게 한계를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털퍼덕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때로는 그 소신을 돌이킬 정도의 어떤 그런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믿음. 히브리서로 우리가 계속 믿음의 열전들을 펼쳐가고 있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그 내용들은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하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맞이하는 그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쭉 믿음을 논하면서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진 대상이 그 삶으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늘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하셨고 그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이 29절과 30절 사이에 스킵하고 있는 역사, 40년의 광야인 역사.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도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도 그들의 광야 40년은 불순종의 역사, 그렇게 끝나버린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 광야 40년의 역사를 믿음장에 논할 때는 스킵해버리죠. 그래서 그 결론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 거기에서는 도무지 믿음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거였죠. 자, 그러나 그 29절은 뭐였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 이게 믿음의 삶, 믿음의 순간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곧바로 광야 40년은 스킵하더라도 그 다음 이어질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은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어받고 거대한 이스라엘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면 참 이 모세가 홍해를 이스라엘 데리고 홍해를 걷는 장면과 이렇게 딱이 들어맞겠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기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요. 물론 여호수아가 리더입니다. 그러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역사, 여호수아가 감당했던 역사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뿐만이 아니고 그곳에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들을 확보하는 대단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믿음의 순간으로 꼽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여리고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기생 라합의 그들을 그 순간을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읽었던 30절, 31절에는 좀 특별한 특이점이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분명히 여호수아를 언급하고 요단강을 도하했던 그 요단강도 갈라졌잖아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물이 발에 찼을 때 물이 멈추기 시작해서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평행이 이루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도 언급하지 않고 요단강도 법궤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우리가 읽었던 주어는 믿음으로 그들은이에요. 여러분 이 그들은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누구예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범위를 축소시키면 누굽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왜요? 출애굽에서 불순종의 역사는 결과가 뭐였냐면 출애굽한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는데 바로 그들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바로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그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믿음의 주체가 바로 그들이 됩니다. 물론 이 그들 안에는 여호수아도 들어가겠죠. 새 이스라엘 구성원들이에요. 광야의 불순종에 40년으로 멸망해버린 그들 말고 새 이스라엘, 믿음으로 부름받은 새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리더십이 여호수아 체제로 넘어가면서 여호수아의 역사 속에 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건이 특정 지워집니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이 등장해요. 라합은 이방 여인으로서 기생이라고 나오죠. 기생 라합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믿음장을 쭉 나열함에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 여인이 바로 이 명단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넘기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지키고 내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라. 그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지는 장면이 1장입니다. 이 장면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건너기 전에 이미 모든 리더십이 여호수아로 이양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었고 그가 첫 번째로 리더로서 첫 번째로 수행한 명령 작전 그것이 바로 여리고 정탐입니다. 두 사람을 요단강을 건너 보내어 여리고를 들어가 정탐하고 오도록 보낸 거죠. 그게 바로 2장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2장. 그리고 2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라합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라합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몸을 숨겼다가 여리고 왕이 간자들이 들어왔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라합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라합이 아주 교묘하게 숨기죠. 가까스로 이 목숨들을 건져주는데 그 장면에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대해서 이미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적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유지해주고 보호해줄 확고한 의지 그리고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의 하나님, 이 두 정탐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과거의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그 라합의 유명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죠. 개역판에는 개역판이 훨씬 더 기억에 딱 머릿속에 박힐 정도의 고백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상천하지가 뭡니까?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땅과 하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걸 이제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감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 여리고 지금 이 내가 사는 나의 민족인 여리고를 너희에게 넘기실 것을 안다. 우리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와서 이곳을 멸할 때에 우리를 좀 나의 가족을 좀 살려달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2장이었고요.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이제 3장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식이 있고 이제 요단을 건넙니다. 그 요단을 건너는데 그 제사장이 맨 앞에 서고 법궤를 메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요단강이 마르고 넘어가죠.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에 요단강에서 열두 돌을 취해가지고 길갈에 돌을 두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 백성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 전쟁을 앞두고 약 3일을 앞두고 할례를 행합니다. 이 남자들은 그 할례를 하면 못 움직이는데 3일을 그러니까 여리고를 쳐 들어가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힘있게 싸워도 모자를 판에 남자들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울 수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서 이제 6장에 가서 여리고 정복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리고 이 무너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압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다가 침묵으로 한 바퀴 돌다가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째는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불었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것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그 사건에서 드러난 그들의 믿음의 내용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자기의 이해나 상식이나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선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순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부모 세대와 단절입니다. 자기 부모 세대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4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새로운 이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 부모 세대와 다른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에 우리의 운명을 던지겠다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이제부터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전적인 결단이 이어지는 것이죠.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할례받고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다. 불순종의 삶, 우리 부모들의 거역의 발자취, 그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유산, 거기에 단절하겠다. 우리는 이제 달리 살아가겠다. 저들이 실패했던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라며 바로 요단을 건넌 겁니다. 이들의 다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려왔던 삶의 궤적을 과감히 그 궤적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이전의 삶이 만들어 주었던 삶의 패턴에서 과감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순종이고요.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도 보면은 분명히 그는 이스라엘과 무관한 자입니다. 이방인이고 기생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부터 자기의 인생을 다 던져버립니다. 자기가 그동안 자라왔고 뿌리 두었던 민족과 모든 것을 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생 라합에게서 보여주는 또 믿음인 것이죠. 근데 독특한 것은 3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다름 아닌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러므로 라합이 자기가 속해 있는 여리고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는, 아니 순종할 수 없는 백성이죠. 순종할 수 없었던 그 무리에서 자기를 빼내어 순종 안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똑같죠. 자기 부모 세대 불순종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기서 자기들을 건져 순종의 역사로 던지고 요단강을 건넌 그들의 역사와 아주 코드가 맞는, 잘 어울리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진술인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 믿었더니 고난받더라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신앙 그 처지에 놓여있는 그들.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들의 교훈을 통해서 확신하도록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생 라합을 봐라. 그가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집안으로 들어온 그의 모든 가족이 제일 먼저 여리고성이 강탈당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착취당하는 그때에 제일 먼저 그들이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이방인으로서, 기생으로서 도저히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 안에 이름을 새겨 넣을 만큼의 조건이 없는 자가 순종의 믿음의 그 한 결단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누구를 낳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나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의, 그러니까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할머니. 메시아를 잇는 그 계보에 자기 이름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 이름을 두는 거죠. 이게 바로 순종하는 자의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처지와 형편은, 여러분 그게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되실 텐데,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한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을 던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위대한 역사 속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바로 그 역사의 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 두 경험, 여리고가 무너진 경험과 기생 라합의 이 경험은 모두 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던져 넣었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핍박이고 회유가 있고 모든 삶의 조건들로부터 단절되어서 고립되어 정말 고사 직전에 있는 이 1세기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지금 너희의 고난과 견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그렇게 되었고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만을 믿음으로 정의하지 마십시다. 분명히 그렇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가 증언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각자의 삶을 살아보았듯이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과 많은 시간과 많은 분량이 고난과 고민과 믿음을 앞에 두고 좌우로 흔들려야만 되는 갈등의 시간들로밖에 채울 수 없는 그런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 훨씬 많은 시간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순종에 우리는 늘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나 지금 믿음장에서 소개되는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이거 해줘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줄 걸 믿고 먼저 자기를 던집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에 신실하게 그의 인생을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벌써 여러분 어떻게 2017년을 지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이제 내년에는 2018년 송구영신 예배 때라든지 신년주일 특별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년에는 뭔가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 잘해볼게요. 이게 순서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2018년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지겠습니다. 그 던지는 결단의 내용들 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두 가지씩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성실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 읽기 하는데 한번 내년에 하나님 말씀 일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일에 내 인생을 던져보겠습니다. 지난날의 불순종의 삶을 청산해 보겠습니다. 지난날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자녀답지 못한 신앙 행위에서 돌아서 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만 지금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만 시간이 좀 더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그렇게 요청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게 약속으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여기시고 자녀로서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길이 광야길이든 평탄한 길이든 험한 골짜기든 허헉거리며 눈물로밖에 지날 수 없는 고통의 자리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혹 어떤 어려움이 너무 커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 같다 낙심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죽음도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그 평강의 약속들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라합이 불순종의 역사에서 끊어내고 자신들의 삶을 순종에 던진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주어진 인생 가운데 결코 불순종의 시간들이 침투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기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